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업상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일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날을 오늘날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후회는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나의 실수를 만회할 수만 있다면, 그때 그 말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에게 했다면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날은 에서의 일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남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삶은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에서의 어리석은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삶이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이삭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사냥을 하여서 내가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말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하나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을 형인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때 이삭은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동생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합니다. 대성통곡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는 도대체 왜 그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던 것일까요? 동생이었던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5장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7장의 예고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 25장에 심겨졌던 씨앗이 창세기 27장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5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인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굉장히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눈깔 사탕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집사님의 고급 승용차를 저에게 주세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야곱이 했던 그 황당한 제안보다 더 황당한 일이 창세기 25장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황당한 제안을 덥석 에서가 받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죠. 훗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에서의 혈통이 아닌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는 심지어 맹세하여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중한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똑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된 생명이, 참된 평강이, 참된 행복이, 참된 자유가, 참된 만족이,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의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지 또는 하찮게 여기는지는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리고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정작 시간과 정성을 일상생활 가운데 쏟아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팥죽 한 그릇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사업과 직장에 매진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자녀는 고3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또 밀려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대학 입시에 몰두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취미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는 데 비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김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삶이 그렇게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자원해서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 동생에게 넘어갔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근데 왜 에서는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자기가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두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게 라고 말했다고 갑자기 태어난 순서가 바뀝니까? 그냥 말로써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꿀게 라고 한다고 에서가 이 땅의 맏아들로 태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죠.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은 대부분의 경우 누가 받죠? 장자가 받죠. 그러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에서는 당연하다고 잘못 착각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무엇을 손에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도서 중에 하나였죠. 이 책의 저자인 브래든 호프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만 보면 감사하게 만드는 그 마법과도 같은 질문이 대체 뭘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이 가질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지런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이 집을 장만했노라, 내가 나의 차를 구입했노라, 우리 집에 있는 테이블, 식탁, 책 다 내가 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푼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팔과 다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생명은, 호흡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일어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재능과 은사는 누가 주신 거냐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공급처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입니다. 내 다리로 직접 내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고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감사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며 나에게는 당연히 집과 차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감사 제목입니다. 혹시 너무 잦은 부부싸움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 인하여 감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생각만 해도 손가락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핑계를 대고 여러분 남편 좀, 여러분 아내 좀 한번 꽉 안아주세요. 평소에 배우자에게 갖고 있었던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술로 표현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설령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장성하여 출가했다 할지라도 전화해서 부모의 권위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평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지라 너무나 어색하시다면 역시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안부 전화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희생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지구촌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에서의 삶이 그토록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지금 아버지인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좀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삭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미 동생에게 축복을 해주었으므로 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설령 동생에게 축복해줬어도 형에게 또 축복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평생에 한 번이므로 그것은 설령 잘못된 대상에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다시 번복될 수 없고 반복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안일하게 생활해왔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겠죠. 시간은 한번 흘러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생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시간은 낭비되어진 것이요,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폼나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이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은 하지만 그 사명 앞에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을 거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의 결단을, 오늘의 순종을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아, 뭐 꼭 오늘 봉사 안 해도, 오늘 결단 안 해도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블레싱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거? 아, 뭐 꼭 이번에 동참 안 해도 보나마나 내년 이맘때쯤 또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 올해 내가 가지 않아도 아, 내년 여름에 또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구제? 아니 뭐 주위에 항상 부르이웃들은 있는데 꼭 오늘 구제해야 됩니까? 내일도 그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명 앞에 오늘 결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골든타임은 의학 용어이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첫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할지라도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에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든지 또는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겠죠. 많은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몸의 여러 군데가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사명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이런 일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행길에서 한 여관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묵는데 그 여관의 주인의 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빨간 가방을 보면서 몹시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에게 나도 이런 빨간 가방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것을 우연찮게 엿들은 톨스토이는 그 순간 결단합니다. 내가 이 빨간 가방을 저 소녀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여행 중이니까 일단 여행길을 간 다음에 돌아오면서 다시 여관에 들려서 소녀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기가 다짐했던 대로 실제로 돌아오는 길에 그 다시 여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빨간 가방을 선물로 주려 했으나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투병 생활 중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톨스토이는 그 어린 소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하나의 비문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비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날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절대로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이야기가 정말로 실화인지 아닌지는 확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인생의 모든 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에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사랑도 그리고 사명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오늘 결단하여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느 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을 통해 그리고 현재의 결단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 오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맡겨주셨으니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애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중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